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지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13장에는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부 14, 15장에는 삼손과 딤나의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부 16장에는 삼손과 가사의 여인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2부와 3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각각 한 차례씩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더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의 일부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지니라. 오늘 말씀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10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말씀의 일부입니다만은 10장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사 이야기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모든 사사기 이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들과 아람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주변 일곱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완벽하게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사사 이야기, 온니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배교가 극에 달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과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을 다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가,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한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셨는데 넘기셨는데 이제는 진노가 극에 달하셔서 두 이방 민족의 손에 파셨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물건이나 노예를 팔아버리듯이 팔아버리셨다고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어서 이스라엘을 동쪽의 암몬에게 파신 이야기, 그걸 11장과 12장에서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 입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쪽의 블레셋에게 파신 이야기를 13장서부터 16장까지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입다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암몬 자손의 손에 18년 동안 붙이셨다고 했는데 삼손 이야기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붙이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오랜 긴 기간 동안 붙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했다 아니면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기 때문에. 바로 전 입다 이야기에서도 10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고까지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물론 당장 처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한 진실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여튼간에 입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블레셋 문화에 100%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고통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그곳 이방 문화에 적응하고 잘 살고 있었기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는 노예 해방령이 내렸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도 돌아가기로 택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종노릇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별로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같은 족속들의 손에 붙여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사사를 일으키시고 사사를 중심으로 싸우게 하셨지만은 마지막으로 블레셋 족속의 손에 붙이신 것은 저주 가운데 큰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구리를 따뜻한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는 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며 죽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몸에 고통이 있어야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배역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의 남은 그루터기는 남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삼손을 일으키시는데 먼저 삼손의 출생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소라는 여러분 혹시 성경 뒤에 있는 지도가 있으시면은 소라는 단 지파 땅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유다 지파와의 경계선에 가깝고 또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아스돗, 에그론, 가드에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치 못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불임이라서 애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임이면은 이건 애를 낳을 재주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여자가 애를 낳는 것은 100% 기적이라는 것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나올 구원자는 100%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자라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마누아의 아내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같이 아들을 염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는 것 이거 100%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 가운데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부부가 원하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일으키시는데 어느 부족으로부터 일으키시는가? 이스라엘의 가장 빈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인 단 지파로부터 일으키십니다. 단 지파의 마을 가운데 아주 조그만 마을인 소라로부터 일으키십니다. 소라에 살고 있는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불임 아내로부터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 지파에서 일으키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가는 유다지파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왕을 두기로 작정하신 유다지파는 전혀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15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으뜸가는 에브라임지파는 늘 교만해서 외적과는 싸우지 않고 동족들과 늘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제대로 됐다고 하는 두 지파로부터는 구원자를 일으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미한 지파로부터 구원자를 일으키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성별된 아들을 낳는 특권과 기쁨에는 특별한 의무가 따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마에게는 큰 의무가 따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주님은 엄중하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명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입니다. 너는 삼가라. 우리말 번역이 대부분 영어 번역보다 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원어는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너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얘기하는 것 이걸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자신을 지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포도로 만든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곡식과 다른 과실로 만든 어떤 알코올 음료도 마시지 말며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일체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니 먹지 말라 하고 그 마신 것들은 일체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삭도가 그의 머리를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내가 나실인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구분된 자, 분별된 자, 성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자원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나실인이 되기로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에 각을 뜨고 나 나실인 서원을 하겠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하면은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은 첫째 술을 마시지 않고 둘째 머리를 깎지 않고 셋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나실인의 서원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원은 첫째 마누아의 아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과하신 것이기 때문에, 둘째 이 서원은 삼손이 수태되는 순간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적인 세 가지 금기사항 외에 어떠한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 먹지 않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금하신 수많은 부정한 음식들을 마구 먹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너는 모든 면에서 주변 이방민족들과 분별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나실인의 서원에서 금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 모든 것을 다 지키라. 사실 나실인이 될 것은 마누아의 아내가 아니라 그녀의 아내가 낳을 아들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나실인의 금기사항을 다 지키라고 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별된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도 성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애를 수태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성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꿈과 이런 것들이 다 자식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실인으로 성별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너에게 그저 네가 원하는 아들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 삼손을 주는 이유는 그로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각을 뜨고 이제는 분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한 얘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구원자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세웠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하시지 않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의 과제를 시작만 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서를 보면은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다윗의 때에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곧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6절을 보시면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선지자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아직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천사의 용모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사용하는 총칭적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2장 10절 말씀대로 당시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알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삼손의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옮기고 그러자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원어를 직역한 성경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행할 것,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는데 그 앞에 주여 하면서 역시 여기 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마스터를 의미하는 주인을 의미하는 Lord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가나안화 되었다. 여호와를 찾은 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마노아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마노아와 아내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아내가 밭에 혼자 있을 때 또 나타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급히 달려가서 데려오고 12절을 보면 마노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아이의 삶의 방식과 사명은 무엇이어야 하리까? 여호와의 사자는 아내에게 이미 해준 말을 또 되풀이합니다. 이것을 사사기 기자는 세 번째로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네가 낳을 아들이 자신을 지켜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라고, 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과 같이 각종 술 다 마시지 말라. 아무것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먹지 말라.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몇 금기사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나라들과 같이, 이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블레셋 족속은 에게해 지역에 있다가 이동해온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해변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들이 올 때 그저 오지 않고 쇠를 제련하는 기술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기에 누구보다도 군사력이 막강했고 얼마든지 우수한 병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이런 족속과 같이 힘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과 창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교묘한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거래와 결혼이라는 무기였습니다. 트레이드하고 같이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쟁기와 도끼가 필요해서 블레셋에게 가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장 파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이익을 많이 남기고 팔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면 자신들의 딸과 아들 주는 것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히 소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이들을 목조르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사의 우세함 때문에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영적인 문화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 바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사사기 기자가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과 더불어 사는 삶은 그런대로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았고 주변 민족들이 즐기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마음껏 누리는 것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이방 여인과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에 이방인들과 같이 가면은 그러면은 제사의 일부로 성전 창기들과 동침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거의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지만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셨을 때 삼손을 통해서 지금 따뜻한 물 속에 개구리와 같이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저 놓으려고 하셨을 때 우리 나중에 보면은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삼손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휘젓기 위함이라. 근데 그랬을 때 그와 힘을 합쳐서 블레셋의 멍에를 벗어 버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이 절벽 틈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무려 3천 명이나 동원을 해갖고 자기 동족을 잡기 위해서 갔습니다. 삼손이 부탁합니다. 나를 잡아가는 건 괜찮은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순순히 그 밧줄에 묶여갖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단숨에 밧줄을 풀어버리지만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처한 데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의 권세에 항의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서 의례 우리의 삶은 이렇거니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100% 둔감해져 있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를 보내셨을 때에는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힘을 합쳐서 원수들과 싸웠지만은 삼손을 보내셨을 때에는 아무도 삼손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서지 않았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늘 삼손은 혼자 혈혈단신으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우리 삼손의 삶을 평가할 때 앞뒤 문맥을 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물론 그는 많은 엽색 행각을 벌였습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블레셋의 저항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인 사람은 없었어요. 삼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전당에 다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름이 오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내가 저지르지 않는 죄를 보고 그 사람을 평생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도끼 들고 크리스천들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불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저 사람 믿지 않지만은 우리 믿는 교회 아무개보다 훨씬 낫다 하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성품이 참 좋습니다. 게이건 레즈비언이건 혼전 동거를 하고 있건 이혼을 몇 번을 했건 저 사람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같은 믿는 자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들은 스펙이 좋은 아들과 딸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우리와 거래하기를 전혀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와서 허리를 조금 굽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으라고는 하지 말라. 그리고 결혼해서 사돈 관계가 되고 뭐 다 하고 그런데 우리 애한테 그거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말라. 그리고 믿되 주일날 하루 가서 조용하게 믿고 새벽 예배 가서 야단 법석 떨지 말고 수요일까지 가서 법석 떨지 말고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잘 놀자고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머리에 뿔이 달리지 않았기에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개구리에게는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이거보다 미지근한데 조금씩 조금씩 뜨거워지는 물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갔을 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구역 인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끝까지 듣지 않고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섬기고 살아갈 때 세상의 명예의 신 부지런히 쫓아가고 권세의 신 물질의 신 즐거움의 신 자식의 신 이런 거 부지런히 쫓아다닐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주변 문화에 동화되도록 흡수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주변 문화에 취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다 잃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시고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분명한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옛날 삼손은 어디 가든지 다 알아봤습니다. 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기 때문에 머리가 계속 긴 거예요. 계속 긴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성별된 자다, 헌신된 자다 하는 거 다 알았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뭐 먹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부정한 음식 먹는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시체를 가까이 하고 만지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 머리를 보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톡 튀느냐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걸 그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털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파워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머리 자체에는 그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머리를 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머리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끗한 양심으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파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고 내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삼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변 문화에 잘 흡수되어서 동화되어서 잘 어울리며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눈에 톡 튀게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물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속과 겉은 따로 가지를 않습니다. 속에서 하나님에게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겉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성별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머리를 다 기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은 무엇으로서 여러분의 성별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과시하면서 다니십니까?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냅니다만은 예전에 오랜 기간 동안 사무실이 없어서 늘 보더스 책방에 가서 봤습니다. 거기 가면은 커피숍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매거진 스탠드가 있습니다. 수백 종류의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통탄스럽게도 그 가운데 기독교 잡지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만 잡스런 종교 잡지는 여러 개씩 있고 요가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있고 개와 고양이에 관한 거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 잡지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여기 코퍼레이트 오피스에다가 항의를 올리라고. 왜 여기 기독교 잡지가 하나도 없냐고. 그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독교 잡지 갖다 놨었는데 사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분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건 아니면 거실에 커피 테이블에 예 있건 거기에는 기독교에 관련 잡지가 있어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진에 관한 거, 낚시에 관한 거 이런 것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 갈 때 일부러 가방에 집어넣지 않고 이 성경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다 잡지들 뒤적이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성경책만 딱 보고 있어요. 뭐 3시간, 4시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커피 파는 사람들이 제가 그것을 5년, 7년 계속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를 부를 때는 레버런드 구 하고 부르는 거예요. 레버런드 구 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계속 거기 와서 잡지 안 보고 성서를 보는 사람한테는 레버런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닐 때 그 다음에 늘 그랬습니다. 앞에 차를 타면 대시보드 앞에 이거를 뚝 놓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것,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즐기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거 하는 것. 그런데 취하지 말라고. 왜? 그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로부터 나와라,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분별되라 하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도무지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문화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 제자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과 살아야 됩니다. 24/7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소금이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땅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관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긴밀히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종종 부도덕하고 죄된 삶을 살고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세리와 창기와 다른 죄인들과 같이 친구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양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라, 떨어져서 나와라 말씀하시고 또 한 군데에서는 너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사랑하며 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 들어도 아멘하고 저 말씀 들어도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성품이 좋다 그러고 우리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성생활을 보면은 혼전에 동침하고 혼외에 동침하고 혼인 중에 불륜의 삶을 삽니다. 오락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보면 매일 빵빵빵 하면서 쏴서 죽이고 극렬하게 죽이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것들 대부분을 봅니다. 물질주의에 팽배한 삶을 살고 상대주의를 따라서 개인주의를 따라서 다원주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혜와 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지혜가 있으시고 유일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게 다르고 옷 입는 게 다르고 치장하는 게 다르고 가는 데가 다르고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들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미시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그들과 사는 데서 완전히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아라, 고립주의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나오라, 분별된 삶을 살라 그랬다고 율법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도 물론 아닙니다.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춤추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영화 보지 말자, 그런 게 거룩한 삶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삶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고 그 사람이 성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을 따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교회에서 오래 다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주일이면은 꼭 교회에 가야지, 가기 싫어도 가야지, 주일이면 어디가 사먹지 말아야지, 사먹고 싶어도 사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모든 게 규칙이 돼버립니다. 참 불쌍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장 4절 5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규례를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이유를 대시는데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순서가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실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안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영화 안 보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뭐 교회에 매일 와서 뭐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잘 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은 물론 그러한 것들 다 지키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동화되면 안 되고 흡수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나실인의 서약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술을 삼가라. 아니 그 술을 삼가라는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기에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기 보면 거의 대부분의 조항들이 우리 외적인 삶을 규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삶을 규제하는 규칙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이러한 규범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규범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적인 규범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런 규범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실인의 서약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도 똑같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을 삼가라. 지금 술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술은 세상에서의 즐거움, 향락 이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는 지금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특별히 택정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했으니 지금은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걸 다 누릴 때가 아니다. 이때는 너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돌아다닐 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술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고.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삼가라. 아까 본문 해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삼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체를 접촉한 자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늘 아무 때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얘기, 늘 주님과 교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리 삭도를 삼가라 하는 것, 너희들의 유일한 외적인 표현인데 너희 밖에서 나는 하나님께 성별된 자임을 이거를 드러내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 당시 블레셋의 지배되어서 살던 세상에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너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라.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자신이 타락한 것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주의로 부르시지도 않았고 재미없는 금욕주의로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시무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그래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아내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되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고 또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자유함이 있기에 세상 문화에 통화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좋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는 거는 전부 탄산음료와 같아갖고 한번 마시면은 그때는 좀 좋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계속 찾게 만들고 갈증나게 만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왜 쫓아갑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태 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아예 태초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여기 삼손과 같이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 성별된 나실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주위를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이거를 바꿔서 나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흡수되고 동화돼서 살 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낫기 때문에 그들과 완전히 다른 독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야 나는 성경책 본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야 나는 기도한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야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금요일이면 구역 예배 가서 한다,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연약해서 다 지키지는 못해도 핵심적인 말씀을 다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지키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갖고 파워풀하게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피부치 가족들 구원하고 싶으시다면은 오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성별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성별하셨는데 삼손과 같이 나중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기조항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연약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자들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